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을 찾아와 가지고 무엇을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에 대한 성경의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합니다. 자, 이건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주 멀리서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이분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지만 이 역사를, 이 세계를 주관할 큰 분으로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왔는데 그곳이 유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별은 이 유대에 태어난, 새로 태어난 왕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 그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또 예수님이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왕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서인데 그 구약 성경에 그 왕을 누구의 왕으로 고백합니까?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스가랴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순히 분명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날렘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자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땅에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방박사, 우리가 얼마나 성탄절 되면 연극할 때, 우리 아이들 연극할 때 이 동방박사 그런 어떤 분장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동방박사가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상황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와서 먼저 경배해요. 알려줍니다. 왕이 오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본받아야 할 신앙 고백으로 누구의 고백을 이야기합니까?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국말로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 말입니까? 헬라어예요.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거기에 온 건데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어떠한 의미로 붓습니까?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확인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 제사장과 왕이에요. 제사장과 왕을 선택할 때, 제사장과 왕에게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가뉴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 기름 붓고 이렇게 피를 뿌리잖아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고 동시에 이렇게 거룩하게 쓰이는 것들에게도 기름을 붓는데 사람에게 특별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성결 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치적으로 선택했다 왕,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결적인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그 정치적인 그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사무엘이 부을지라도 그 기름을 붓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기름 붓는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아마 이 서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이 반복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스가랴에서 말씀처럼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만 경고하시잖아요. 인간 왕의 약점을, 인간 왕의 한계를, 약점과 약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주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잘못된 그 죄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야기하시지만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의 계보를 통해서 한 왕이 완전한 통치자로 온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유대인들도 혼란스럽고 또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찾아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이 구약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인간 왕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거의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그 왕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어떠한 메시아를 이야기하냐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면 승리만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왕, 여호와께서 이 천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약속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그 로마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리더들, 왕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종교의 어떤 권력자들로부터, 또 정치의 권력자들로부터, 헤롯과 비슷한 그러한 그 사두개인들, 로마와 타협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적어도 왕이라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배신하냐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배신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소리치고 그들의 그 소리침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의 그 자기의 죄, 사람들의 어떠한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그 인간의 악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실천되고 실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까? 마치 자기가 그 모세가 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로 그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가지 얼마나 강팍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강팍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첫 번째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애굽이 바로가 우리를 얼마나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들은 결코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형편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되면은 막 익사이팅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쳐 있어요. 이 나라도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을 저녁에 잠깐씩 보면은 좀 분위기를 띄우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일반 그 TV를 보는데 일반 TV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중파 방송 중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웬만해서는 다 해피 할리데이예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는 해피 할리데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송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를 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다운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동,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너무나 너무나 막 악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좀 설교를 하면서 어떠한 고민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은 잘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저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 저거는 그냥 그래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성적으로 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이성적인 설교, 이성적인 것은 답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 천문과 관련되어서 과학과 관련된 책을 냈어요. 이 두 사람이, 두 교수님이 책을 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하나가 막 근데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선교단체에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교수하면서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연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창조의 시작이 뭐냐? 우연이에요. 그것도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이 진화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우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설교라는 것도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오신 예수님 그 전에 약속의 말씀들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담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니 그냥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정말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혀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도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말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예수를 붙잡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에 초림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에 집중된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지내주신 거예요. 마지막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제사, 곧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약속의 왕으로, 천하의 왕으로 세워지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통치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고, 재림은 왕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우리들은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스가랴,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70년이 차서 왔으니까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돌아온 1세, 2세, 정말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왔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와서 한 2년 정도 만에 터를 완전히 기초를 잘 다집니다. 그런데 기초를 다진 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성전의 기초만 남고 남겨놓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16년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작은 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16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 특별히 학계를 통해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빨리 성전을 완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제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지려지는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은 성전 제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제사는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빨리 성전 제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아는 것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습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안 드려졌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특별히 멸망할 때는 성전에서 너무나 많은 제사들이 제대로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 성전에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제사는 잘 드려지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와가지고 제사만 드려지고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넘기고 나는 괜찮다라고 희낙낙하는 그들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많은 지금도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제사든 마찬가지예요. 제사에 대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사는 그 내적인 그 거룩함을 외적인 거룩함으로 표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룩함을 외적인 거룩함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외적인 그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거룩함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예배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정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 있고 내 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만 멀뚱멀뚱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뭐 좀 덜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휴거가 그거 아니에요.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의 간절함과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프리카에서 정말 심하게 기독교 박해받는 나라가 어디냐면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그런데 나이지리아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 보잖아요. 그 기독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그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종교 박해하는 그 나라로 이제 좀 선정해가지고 주시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하겠어요. 열악한 곳에서 특별히 그 우리 박정원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해요. 근데 그분들 찬양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프리카 그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 우리 옛날 개척교회 할 때 한국 70년대 교회처럼 막 허름한 곳에서 막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런데 그들의 그 간절함이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스가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아무리 주관하고 꽉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건 뭡니까? 뭡니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어떤 수고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당장 완성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의 그 수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가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했을 때에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4년 만에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한 거죠. 핑계대면서 안 한 거예요. 자, 그 스가랴가 처음에 그 백성들에게 안 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스가랴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1장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것은 성전에 앉아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곳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열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목사인 제가 정말 또 담임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동시에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봉사만 하면 허무해요. 제가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떠나간 분들을 몇 번 봤어요. 정말 그분들이 떠나니까 빈자리가 있어요. 부엌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 제가 이렇게 예배를 다 인도하잖아요. 뭐 그분들을 멋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배의 자리에 제가 앞에 서면 다 2층, 1층 다 보입니다. 누가 와서 예배하는지 안 드리는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지. 제가 연합장로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는 뒤에서 출석 체크할 때는 뒷머리만 봐도 다 알았어요. 더 숫자가 많았어요. 한 300명, 400명 돼도 앞에서 안 보고 뒤에만 딱 봐도 아, 저분은 누구라고 다 한 번에 다 알았어요. 우리가 목사도 이제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은 그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봉사 드리는 것들이 그 자리가 이렇게 비면은 뭐 우리 사역에도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원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본당을 솔직히 가득 채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였어요. 내년 피어인데.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2024년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 그 많은 열매는 눈에 보이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신실한, 진실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같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생명 내놓고 같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좀 걱정도 있었지만 지난 수요일 날 먼저 이 리허설 했는데 연습할 때는 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케스트라 하니까 다들 뭐 틀린 것도 잘 넘어가고 아주 우리 뭐 녹음하는 거 좀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또 동시에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만 잘못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되겠죠.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곳에 모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